우리는 지난 5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당할 때 그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옛날에 사도행전 7장을 읽을 때마다 왜 스데반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설교였는지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드러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일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는 단순히 구제하는 일이나 물질을 관리하는 일, 그런 일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변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사역의 결과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의 승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서 그가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한 결과 그의 삶은 아주 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하여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왜 그가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스데반의 삶을 역사상에 있었던 한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인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스데반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고 그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어떤 뚜렷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일신의 평안을 위해서 살 수 없었고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의 자리에 그도 서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그런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데반의 이 죽음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의 눈이 열렸고 그는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영광의 주님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의 극렬한 분노 속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자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부당한 재판을 받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는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영광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앉아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그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인으로 정죄되고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곳은 세상의 법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그가 곧 죽임을 당하게 될 터인데, 돌에 맞아 죽는 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서서 그를 기다리시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스데반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시는 영광의 문이 열리는 그와 같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바로 하늘의 법정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자신의 주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스데반의 의로운 죽음을 보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8장 1절에서 4절 말씀한 이 스데반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과 아울러서 교회에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보면 8장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스데반의 재판과 죽음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까? 이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그들과 변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스데반이 길리기아 사람들의 회당에도 가서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마땅히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말한 오리라 한 그 의로운 사람, 즉 메시아라는 것을 논증할 때에 능히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거기에서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들을 그가 거기에서 변론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그들이 이야기했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논쟁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두 제자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비로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마음이 냉랭해지고 극도의 분노에 차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스데반이 변정한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결론이 뭡니까? 스데반의 이야기를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자신들이 잘못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성전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엄격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울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스데반을 고소하고 그리고 그를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박멸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핍박이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스데반의 신문과 죽음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를 전멸할 새라고 했는데 이 전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루마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야수적이고 병적인 잔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이 한문을 사용하여서 잔멸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매우 잔인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가혹한 그와 같은 행위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던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도 인정사정이 없었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울과 같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가혹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당하는 이런 핍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단순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반발로 이해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이런 가혹한 박해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물론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회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종교적 신념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이긴 하지만 그가 그 배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 신념을 넘어서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회방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사탄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는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에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그릇된 종교적 신념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역사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항상 일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1세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가 얼마나 이 로마의 잔혹한 핍박 아래서 신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그런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잔혹하게 핍박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이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교회를 대항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1세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핍박하였던 일들은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이 중세에는 특별히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서 정치 세력들이 교회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와서 공산주의 정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 정권은 특별히 기독교를 대하여 믿는 사람을 대하여서 얼마나 가혹한 핍박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 의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역사상 죽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핍박보다도 공산주의 치하에서 죽은 그 믿는 자들이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이런 정치적인 권력들, 국가들을 통해서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력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중세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라기보다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부패한 종교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일본의 천황 숭배, 천황이 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치 아래서 천황을 숭배해야 했는데, 이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이때의 한국교회는 거의 문을 닫을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교재판의 이름으로 중세 가톨릭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이슬람과 사이비 종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 순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것은 정치나 종교 권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사단이 그 배후에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핍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위험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신체적인, 그런 물질적인 위협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큰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은 바로 세속성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이기적인 만족심을 추구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 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우리가 넘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인데, 우리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위협 가운데 있는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먹는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가 될 수 있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도록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아온 우리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박해는 교회가 흩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교회의 박해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사울이 주도한 이 박해는 교회의 가혹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잔멸할 때에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도 없었고 가정에 모여서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와 같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큰 핍박을 인하여서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고 그의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여기에 남은 이유는 사도들은 아마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져야 할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훨씬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위험 가운데서도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기도 전에 이렇게 흩어지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고 복음의 진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참된 회심자가 아니라 거짓된 신자들이 거기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는데에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에 교회 안에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탓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교회 자체의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복음 전거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더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그들이 수고했다면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이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 있어서 그들은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위하여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하시는데 이 사탄의 핍박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냥 마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편안한 위치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이 되었으면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라서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참 이것이 필요한데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교훈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서 때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셔서 몇 년 생활하셨으니까 이제 집사가 되시고 집사가 되셔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리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마치 직분이 계급처럼 그렇게 형성되는데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점점 발전하고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을 때에 주님은 그들이 흩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로부터 시작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이미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이렇게 설교했고 빌립도 이렇게 설교했고 다른 일곱 집사들도 이렇게 설교했고 사도들도 이렇게 설교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이방인들도 마땅히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되었다는 것을 교회는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무엇을 설교하였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만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곳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같은 곳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개개인이 성전이며 그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소와 양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편만하게 선포해야 할 그와 같은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이 스데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미신적인 생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서 자라나고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이 교회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 수없이 많은 이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물론 성경을 배우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와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활동하고 모든 신앙적인 일들을 교회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나옵니까? 주일날 하루 여러분들이 두세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 몇 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공부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먹고 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은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돌보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될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방치합니다. 자신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성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결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우리의 일터에 가서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터에서는 그저 내가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단순히 이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고 구원 없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외에는 그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너희들의 삶이 이곳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얻으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진리를 드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 흩어진 교회는 복음을 널리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를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나갔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아주 가혹한 핍박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강제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우연이나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고난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도망자라기보다는 선교사로 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여기에서 흩어지다라는 이 용어를,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씨가 땅에 흩뿌려진 것처럼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이 씨를 한 움큼 쥐고 있다가 이렇게 확 뿌리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흩뿌려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씨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누가는 이 사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실망 가운데서 낙심해서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이 한 성도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그의 설교는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고 그의 죽음은 교회의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클리는 이 사건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그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없어졌을 때에 그것은 교회의 불행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것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로마 세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일어난 이 박해와 관련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는 반드시 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게서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참 너무나 평안하구나.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마땅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볼 때에 큰 힘과 용기를 가졌고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보좌 옆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심지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염장에서 불태움을 당하려고 할 때에 웃고 있는 한 크리스찬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형틀에 묶여서 이제 곧 화형을 당하게 될 이 사람이 웃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박해자가 기분이 나빠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웃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기쁘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가혹하고 힘들다 한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쁨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극에 달한 이 시대에 고난이 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복이 된다는 성경적인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신앙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기독교적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의 우편에 그분 가까이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에는 그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좀 영적인 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있는가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마땅히 이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다 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과 신앙과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한 자들이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서 이 성도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